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3월로 혹시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4월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4월 한 달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여전히 동일한 말세의 사건을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어날 일을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 상황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나오며, 그리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피해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고, 그래서 산속 깊이 박혀서 혹은 집안 아주 깊숙한 곳에 틀어박혀서, 그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접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삶, 그런 삶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보여줄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연합하고 그 뜻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TV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과 사람들의 경고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 방독면 챙기십시오, 생수 챙기십시오, 라면 챙기십시오, 혹은 뭐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손 닦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것은 거기 한도 내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조언일 뿐이고, 그런 얘기를 주님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 연합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말세를 새로운 마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모임도 없고 모집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에 연합하려고 할 때 마가복음의 13장은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예를 들면 이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사또의 출두를 보여줍니다. 아멘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그 모든 이 군졸들과 그리고 또 관원들이 다 달려 나와가지고, 그래서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그래서 모든 악행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임금의 이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사또, 암행어사요,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리죠, 난리. 암행어사의 출두는 탐관오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밥상이 뒤집어지고 혹은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반대로 악을 응징하고 그 모든 탐욕과 지금까지 있었던 악행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의지 속에서는 이 모든 일들은 선의 실현입니다.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놀고 싶은 걸 못 놀고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합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가 관원인데 이 일에 동원된 마패가 이 어메모사 마패에 말 다섯 개가 있는데 말 다섯 마리를 운행할 수 있다. 말 다섯 마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권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출동하고 또 탐관오리를 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전혀 이런 것에 이해가 없고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뭘 해야 될지 우물쭈물 한다면 탐관오리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가만히 날 잡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응하고 도망가고 혹은 뭔가 또 다시 반격하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어사또의 그 출두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그냥 뭐 박혀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박혀 있어요. 집안에서 뭐 합니까? 집안에서 뭐 간식 먹으면서 TV 보고 뭐 밀린 TV 보고 밀린 만화 보고 밀린 뭐 책 보고 밀린 공부하고.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생명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어디 있으며 내가 저 깊은 벙커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나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라면 재워놓고 생수 재워놓고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뭐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생명만 유지하다가 그냥 안전하게만 있다가 수명이 다해서 100살 넘어서 이젠 절 데려가 주세요 해서 죽어도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고 그 한 번의 인생에서 80의 주님을 가든 90의 주님을 가든 100세의 주님을 가든 어쨌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7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습니까? 물론 좀 길면 좋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어디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거기는 아주 새로운 세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고 또 배우고 알았던 그 모든 세계가 이야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있는 이 말세 속에서 우리들은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한 이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시간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세를 명했는데 2020년까지 안 왔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말세는 아직도 도달하지 않았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의 진정한 의미는 그날이 언제고 그 시간이 언제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추측하고 예상하고 성경에서 이 구절 빼내고 저 구절 빼내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때 오셔 이걸 알아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모르게 만드셨고 그날과 그 시대는 주님께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는 그 준비된 삶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 전쟁 언제 날지 알고 있습니까? 전쟁 언제 날지 뭐 정보를 수합하고 혹은 또 또 이런저런 명령 체계를 또 분석해서 전쟁이 나면 그럼 내가 군인이지 이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인은 항상 전쟁할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비행기 조종사는 전쟁이 날 때에만 비행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없어도 또 뛰고 또 내리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게 군인이죠.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전쟁이 나면 전쟁을 치르는 거고 은퇴할 때까지 전쟁이 없으면 그냥 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37절에 이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해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러면은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자면 안 되고 항상 깨어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쉬지 못하라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것으로서 영어로는 to watch, give strict attention to 또는 be cautious, active.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 경계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경계하라는 거, 주의하라는 거. 뭘 경계합니까? 뭘 주의합니까? 이 시대에는 세속으로부터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또 환란과 환란, 또 세상이 아주 혼탁하고 그리고 또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선동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또 엉뚱한 길로 이끄는 정신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일리 오세요 하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일로 가야 됩니다. 절로 가야 됩니다. 막 그냥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람들을 더욱더 망하게 하는 그런 세속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하고 아니야 여기 가면 안 되지.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고 말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환란 시대와 이 난리와 난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도 중요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저도 참 공감됐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또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전엔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연결과 사회적 밀착 속에서 살았잖아요. 애들은 눈 뜨면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고 저렇게 그런 모든 사회적 밀집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촘촘히 연결돼서 그래서 혹 흔들 것 같으면 잡아주고 혹은 또 쓰러질 것 같으면 또 일으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세계는 다 거리 두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 되고 또 나가면 안 되고 혹은 또 혼자 있어야 되고 뭐 물론 답답해서 가끔씩 뛰쳐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야만 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풀릴 때까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내가 경계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안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생각해보세요. 초식동물 모여있을 때는 안전하죠. 근데 초식동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다 양들이 뚝뚝 떨어져 있고 사슴이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건 표적이 되기 쉬운 거죠.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고 저렇게 물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겠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모가 알 수 없어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학교에라도 맡겨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맡겨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볼 수 없는 시기에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정말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어있으라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깨어있자, 경계하자, 주의를 기울이자 이런 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몇 번을 하시는지 몰라요. 35절에서 33절에서 37절에서 한 번 건너서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데 이게 잔소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 얘기해주고 또 깨어있어야 하는 또 이유를 하나 얘기해주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를 또 얘기 하나 해주고 그래서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알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했죠. 그런데 그냥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물 때 읽는지, 해가 저무는 때인지, 밤중인지, 깜깜한 밤중인지, 아니면 그 밤중이 다 지나서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때인지. 닭은 해 뜨기도 전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해가 떠서 우는 게 아니라 해 뜨기도 전에 울어요. 꽥꽥거려요. 그리고서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스름이 지나가고 조금씩 밝은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간의 각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느 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거구나. 어느 때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있는 거구나.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3절 말씀해 보면 또 깨어있으라 또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35절에서는 시간의 어떤 무지 때문에 깨어있는 거였는데 33절에는 뭐냐면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35절과 33절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35절은 그 아주 시간 단위, 이 시간, 저 시간, 또 아주 밤중, 뭐 새벽 이런 어떤 아주 촘촘한 시간 단위지만 33절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오늘일 수도 있고 혹은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더 큰 시간의 그런 간격 속에서 젊었을 때일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큰 시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언제 봤는데 이거 도대체 마가복음 13장의 이 말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들은 겁니까? 왜 아직도 안 옵니까?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시간이 남아있는 것, 또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병사들이 혹은 연습하는 그런 모든 훈련생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언제 실전에 투입될까요? 그런 거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있는 것은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깨어있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진실한 삶과 하나님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의 가치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37절에도 이어지는데 깨어있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대상이 아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깨어있고 지금 처음에 믿는 사람 혹은 초신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해당이 없고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깨어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깨어있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설명.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깨어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 깨어있었고, 청년 때 깨어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할 때 깨어있었고, 결혼한 다음에 깨어있었고, 자녀를 두고 깨어있었고,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항상 눈뜨게 하는 근원은 주님이 옆에서 계속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너에게 하는 말이야, 또 시기는 알지 못해, 그것은 새벽일 수도 있어, 언제든지 항상 준비해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과 위로와 또 격려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것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만 내가 알아서 갖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내가 뭐 중고등 시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작년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올해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20년에 정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리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런 게 왔어요. 그럼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 저희를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깨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의미가 자꾸 사라져요. 그 의미를 다른 것이 대치해요. 에이 괜찮아,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 에이 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점차 잠들게 돼요. 경계를 풀게 됩니다. 주의를 늦추게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건 이건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울 수도 있어. 주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들이 항상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때, 혹은 또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그때 뭘 하냐면 알람을 맞춰요. 알람. 어떤 시기든지. 오늘 몇 시에 모임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지 하면 그때 알람을 딱 맞춰요. 혹은 내일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알람을 맞춰요. 알람이 기계적인 의미로 도움을 받는 거라면 이걸 인간적인 의미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절 좀 깨워주세요. 아버지 절 좀 깨워주세요. 혹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비서가 있으면 비서한테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니 그걸 꼭 좀 알려주세요. 또 뭐 누군가 나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돌아보는 거죠. 지난번에는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앞에 차가 졸면 크락션을 울려주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앞에 차가 졸면 크락션을 울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가는데 또 어떤 차가 이렇게 가만히 안 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가는 차, 그런 차가 꼭 있어요. 비틀비틀 하는 차가. 그러면 빵 울려주는 거예요. 경계해 주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여기서 졸면 지금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당신 뒤에 있는데 당신이 졸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터널로 들어갔는데 당신이 졸면서 터널에 박아버리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빵. 저번에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빵 눌렀더니 우리 아이가 왜 빵 누르냐? 왜 앞차에 괜히 왜 빵 누르냐? 그래서 아 졸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워주려고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항상 경계가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하셨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해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제 이 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이건 다 무의미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졌는데도 그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언서들이 예언이 다 성취되면 그거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거 다 성취됐어요. 성취됐으면 성취된 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 말씀은 왜? 그 다음 시대에도 왜 이어질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하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한 분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딱 이해가 가는 거야. 아 맞아. 예수님은 이 시대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 시대 후에도 말씀하시지 오히려 이 시대 후에 더 그 말씀이 더욱 살아있지 지금은 정말 그 말씀의 반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책이 있어서 이 말씀을 쓴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그 풍성한 말씀 중에 우리는 가장 아주 엑기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간 후의 말씀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그 영속적이고 그 한량없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깨어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근거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학이론을 근거한다면 지금은 맞는데 다음엔 또 틀려요. 여기는 맞는데 저기는 또 틀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새로 써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대 전도 그렇고 이 시대 후에도 영속적으로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이는 게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그걸 오직 이루시는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확실한 말씀이죠. 온전한 말씀이죠. 이제 이러한 모든 의미를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세계를 깨닫고 세상을 깨달을 때 삶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말세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정말 이렇구나. 그걸 자극을 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삶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는데 뭐냐면 이제 장로님 옷 정리를 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사람이 떠날 땐 참 몸만 떠나는구나. 옷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좋은 옷, 새 옷, 잘 다려놓은 옷 근데 그거 다 모아서 그냥 폐품 처리했어요. 그거 하나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구나.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구나. 그게 어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삶 속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볼 때 틀린 적이 있습니까? 그릇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깨닫는다면 그것에 기초한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가르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제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28절 29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참 와닿는지 몰라요. 제 느낌을 하여튼 가능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속에서 어떻게 이걸 알까? 그냥 가지가 연하여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잎사귀를 내면 내나 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 가까운 것은 그냥 여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인자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런 일들의 징조와 시기와 그리고 표적들이 결국은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그걸 깨달아라. 무화과 나무의 일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이면 뭐도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태양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우는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우겠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이 추워지는 것을 보면서 날이 더워지는 것을 보면서 새싹이 뜨는 것을 보면서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가까우는 것을 아는구나 인자가 이렇게 가까우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이 다 뭐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에서 보여주는 무화과나무든 살구나무든 아니면 배나무건 뽕나무건 그 모든 그 가르침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침내 일어날 인자의 오심을 보여줘요. 그 인자가 아주 먼 훗날에 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인자가 막 세상이 무너지고 난리 나고 전쟁 나고 뭐 또 막 사람이 죽고 막 별의별 난리가 있는 그 다음에 인자가 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세는 그게 아니더라. 말세는 결국 인자를 만나는 건데 누구에게 그 말세는 어제였어요. 누구에게 그 말세는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세는 또 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는 아주 먼 훗날에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 인자를 만나는 것 그게 말세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또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인자가 가까우는 것을 보고 오늘도 오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제 그 일을 한 사람은 인자를 만나서 그의 말세는 이제 마감이 된 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우리의 말세는 진행되는 거고 또 그것을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세는 또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될 인자가 있으니까 그걸 좋게 만나든 그러게 만나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한 이 세세한 혹은 가벼운 사소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왜 무화과를 나무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걸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4월이 가고 5월이 갑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5월 첫 주를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그것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죽었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죽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내일 죽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기를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은 연속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되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탁 바뀌는 것뿐이더라고요. 싹 바뀌는 것. 그 연속선상 너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만남 그 말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신앙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 말세가 아닌 거지만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말세를 더욱 깨어있는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라는 그 의미대로 더욱더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또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말씀의 성취를 보고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보겠사오니 그 말씀이 정말 맞았고 그 말씀이 진실하였으며 그 말씀대로 따랐던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이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시며 또 그 인자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바로 문 앞에서 기다려 계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